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이 설교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고 그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다소 이해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흔히들 영생을 생각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거짓입니다. 영생은 죽음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에 아주 어릴 적에 본 만화 영화에서 그린 영원한 생명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재밌게 보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게 좋아하던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던 것이 이 영화였습니다. 은하철도 99호라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철이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의 몸이 기계화되면서 얻는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죽음이 없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 영생이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바라본 천국, 미래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통과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나라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동일하게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고통이 없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이 없는 땅으로서의 그 땅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그러한 나라라고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만 한다면 정말로 저는 그 나라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가지 않아야 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무엇인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어둠이 깔리며 내가 죽을 때에 안으로는 어둠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장려함과 광대함은 없으며 순간의 하찮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루트 교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콜브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해골을 발견할 때내 해골은 여전히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할 것이다. 내게 눈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본다. 비록 내게 입술은 없지만 나는 그분의 입을 맞춘다. 내게 혀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드린다. 내게 딱딱한 해골이지만 그분 사랑 안에서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녹아졌다. 내가 여기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나는 거기 낙원에 있다. 모든 고난에 잊혀진다.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에 가셨을 때 그분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죽을 때에 또 다른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영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하여 요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생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계시하셨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는 경험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주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드러내셨다. 셋째, 내가 믿느냐고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으로 자기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 에이미에 대한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번째 에고 에이미의 그 말씀입니다. 5번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진술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은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부활과 생명의 순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후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사망을 가지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있고 그 위에 부활이 있으며 그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만약 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활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생명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는 이렇게 야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가 일어나리이다. 티끌을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때로는 개인적인 것으로 때로는 집단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던 이사야 방금 말씀은 집단적인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개인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활을 부류를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이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대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이 있는 그 믿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였고 마르다는 부활이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부활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단어에 설명할 것입니다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 마지막 날을 해석하면서 70인형은 이 단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단어가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야훼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즉 하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인역에서 에스카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지금 본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때때로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주적인 마지막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그 종말의 날에 나사로는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그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장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가져올 구원의 초림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중보하실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아담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 그들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영생의 시작이며 영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혈과 육에 속하여므로 사망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통하여 신자를 부활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오직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신 가운데 주의 교회를 찾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기 계시 앞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가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사망이었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부활을 가지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원천은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은 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마리아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를 고치는 것은 나사로의 믿음이나 아니면 마리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다 병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자기 영광과 또한 그 백성을 향하여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통해 때때로 그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은 메시아적인 자기 계시의 일들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더더욱 의함은 이것입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종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는 아무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유하셨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가?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런가 하면 4절에 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번복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방금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을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지하신다는 거 거짓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말이 거짓입니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황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참 진리이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참 옳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그분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근원이며 생명의 원천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생각했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에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바라봅니다. 나사로는 사망 가운데 있었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부활이 찾아오고 그 부활이 있는 자에게 참 생명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확정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틀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을 위하여 주께서는 기다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무덤은 죽은 지 이미 나흘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완전히 죽었고 그의 무덤에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심한 송장의 냄새가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자신의 계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나사로야 나오느라라는 이 말씀에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나흘되어졌고 그 가운데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야 나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사로는 정말로 죽음에서 그 수의 동인체로 끌어나옵니다. 끌어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사망이 물러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말합니다. 죽은 자가 서쪽에 베인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누워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최후의 부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는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일에 제가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의 근원이며 나는 생명의 원천이다. 내가 부활을 가져오며 내가 생명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부활과 생명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참다운 회복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옛 에덴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참된 교제를 가져오는 그 일입니다. 오직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자리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았던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던 찬 생명이 없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된 교제를 가져오며 나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영생을 줄 것이며 영생을 맛보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져오는 것을 이 현장에서 보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나사로의 사건이 계속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계속되어 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부활과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실 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때에 성령을 통하여 강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라는 그 여인에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그러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아라. 제자들아 내가 왜 그 땅에서 이틀을 더 유하였는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하였는지 너희가 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부활의 외침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수위의 동인체로 걸어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과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망과 부활과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사망이 보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단절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서 풀어놓았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들처럼 부활을 생각할 때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부활 우리는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우리의 부활은 그 다시 살아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행함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 되심을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경험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입니다. 셋째, 내가 믿느냐고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신한다, 신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70인용은 이 단어를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였고,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뢰의 반응입니다. 그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때때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문자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문자적으로 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부인을 두고서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제 물론 면직되어졌기 때문에 C이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약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아픔 가운데 빠집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게 될 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설명되는지, 왜 그렇게 사용되어졌는지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5절에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진술합니다. 말씀의 계시가 행위의 계시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이는 한 개인의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을 패배시키고 정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한 이 주의 진술이, 이 주의 계시의 말씀이, 그 결정이 존중되어지고 신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계시가 존중되고 신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은 계속하여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언제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 현재도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들은 확정적으로 말 못합니다. 나는 미래에도 믿을 것입니다. 나는 추정적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을 계속하여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모든 시간과 우리 속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주의 결정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즉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결정하시고 일해 가시면 그 섭리 가운데 일하심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가 예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과 결과가 달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겠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래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해 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 뜨는 쪽을 향하여서 여행하는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해 지는 쪽 죽음의 현장을 위하여서 걸어가고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참 생명을 가져오는 쪽을 향하여서 여행하고 참 생명이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평선상의 한 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신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통해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죽은 모든 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면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를 통하여 주께서 자기 입으로 계시하신 나는 부활이며 나는 부활의 근원이며 나는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확정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그랬죠. 부활에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은 하나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탄생이고 또한 부활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고백하라. 믿음으로 인정하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그것을 믿음을 일으키시면 그 일으키시는 믿음에 동의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왜 동의하는지 어떻게 동의하는지 지금 현 시점에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의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셨고 참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현장에서 성찬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성찬의 자리에서 주께서 확정적으로 보이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몸으로 이루신 그 사역들의 상징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강화시켰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일으키셨듯이 단순히 말일에만 네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듯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참 사망의 현장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아멘으로 답합시다. 아멘.